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로서 쓰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그때 있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영접함을 받게 되면서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문을 열고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그 뜻을 쭉 찾아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뜻밖의 아주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시체 도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가서 숨기는 것을 영어 단어로 소문자 R을 써서 resu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담겨졌는지 찾아 올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과 로마의 관료들은 파수꾼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차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그 예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라도 벌린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고 헛소문이라도 퍼뜨린다고 하면은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자기들에게까지 올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들은 파수꾼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도 파수꾼들은 극한 두려움 속에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나왔다가 거기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의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파수꾼들이었습니다. 모든 파수꾼은 아니었지만은 몇 파수꾼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 소식을 고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부활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문을 좀 퍼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도굴에서 헛소문을 낼까봐 염려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파수꾼들을 세워서 저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아이디어까지 주어서 후에 파수꾼들이 소문을, 그것도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 부활 때문이 아니다. 우리 파수꾼들이 졸고 있던 사이에 예수 제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독을 내서 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거짓 소문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속에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시체 도굴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생각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이 제자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이제 로마의 파수꾼들이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것은 날 잡아 가두세요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제자들이 여러분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성품을 봐서는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족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새 지켰다고 하는 파수꾼들도 그렇습니다. 일부 파수꾼들이 그렇게 겉은 소문을 낸다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결국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역사가 유세비우스 같은 세계도 시체 도적설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 마냥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부활절을 기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컴레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영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영국은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배경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의 사람들이 못 믿겠다.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으니까 그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얼마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설문 통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무려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영국 기독교인들의 4분의 1이 그 교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해마다 영국에서는 수백 개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형편이라고 하니까 영국에서는 뭐 네 사람의 한 사람 정도가 그래서 예수 부활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국 교회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따져보면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은 주로 우리의 지적인 활동에 근거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오늘 같은 날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많은 부활의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100% 믿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감정적인 격동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여러분 정적인 감정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적인 결정, 내가 알고 있다, 머릿속에 알고 있다, 요거 하나만 갖고도 안다, 아는 것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지적인 결정 하나만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또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이미 축적된 정보로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감수성을 통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시시때때로 느껴야만 합니다. 느끼지 못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입장에 서겠다고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소위 지, 정, 의 이 세 가지 인간 활동이 모두 겸비된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지. 오늘 본문에 이거를 반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무슨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의원이 귀한 시절이라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보아왔던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암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동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급히 쫓아나가서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에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은 뒤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그저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다 갔어요.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돌로 막아둔 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놔라. 무덤 문을 열어야 되겠다 말씀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누굽니까? 이 마르다가 얘기를 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했던 그 마르다가 지금은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여, 우리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마을 어귀에서는 믿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마르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서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건 마르다가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어도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은 통합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성적인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그런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했던 그 아는 것은 그것은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 같은 믿음 가진 그런 지성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저 근근히 버티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더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지식이나 정보나 뉴스가 나에게 몰려오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적인 그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이 더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하는 세상의 지식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 버리고 만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마르다가 느끼기에 그 정보보다 더 큰 정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정보였어요. 그 정보 붙잡은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믿는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이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르다처럼 지식에 기반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수집하고 많은 것을 탐구해서 알고 정보들을 규합하고 했지만은 그런 지적인 믿음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에 보다 더 큰 정보가 와버리면 그 논리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 다 멀리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다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의 생활 잘 해보겠다고 결단도 하고 발버둥도 치지만은 이거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결단 후에 어떤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체험에다가 기반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저도 하나님 만나서 뭔 얘기 좀 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저도 만나지를 못하는데 감수성파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꿈에서 만났다 뭐 환상 중에서 만났다 그러고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뭐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꿈에까지 나타나시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주님 만나는 꿈꾸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이래라 하더라 저건 저래라 하더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꿈 얘기를 신앙과 결부시키는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얘기를 했으니까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얘기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 혼돈스럽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마리아 같고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고 목사님 중에서도 설교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잡혀 병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추종자하는 사람이 돼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 먼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시간까지 바라보았던 사람, 이후에 무덤까지 나가서 장사 지내는 것도 다 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장사 지낼 때는 예수님 장사 지내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울기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애제자 별명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 세 제자 얘기 우리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앞장서 있던 수제자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새벽에 천사를 만나고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무덤에 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나고 빈 무덤만 보았다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부활절 첫 새벽 그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은 다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생각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 잡혀갔으니까 나도 그 제자였으니까 나도 잡혀갈 거 아닌가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막달라 마리아도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이런 귀한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이른 새벽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천사들 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산직입니까?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후대에 나중에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또 여러 작가들이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림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런 개코 같은 소리도 나오고 허무맹랑한 소설까지 만들어내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앞에 부활하셔서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착각을 할까?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리아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체험도 있었기에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 만나고 난 그다음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섬기며 봉사하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의 빛을 안고 있으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전환이 돼서 이 마리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가 됐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면전에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동산직이 청년인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안목의 믿음의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합리적인 믿음들 안목의 믿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당해야만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된다. 현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된다. 이성적인 믿음, 과학적인 믿음, 현대적인 믿음 이 모두가 다 안목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본질과 비본질이 전환이 돼서 예수님 보고서도 몰라요. 보면서도 몰라. 헛믿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실 때마다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분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형태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겨우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정도의 나약한 모습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자, 여러분. 금년도 희망찬 2018년도 4월 1일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수님이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왔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거를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계신 저 바다 수광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유령 봐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어. 뿐만 아니라 배에서 발을 내딛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최대한의 고백을 하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걸었던 베드로가 왜 유수 같은 물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믿음 속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의지도 있었어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감수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겁을 주면은요,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자 하나가 당신 예수 제자지요? 했을 때 겁부터 집어먹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바로 이 약점 때문에 주변의 파도를 보고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건 베드로의 강점이었어요.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도인 것에 반해서 베드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지식적으로 굉장히 밝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있어요. 그 강점이 여러분의 약점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정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맞추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약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학위가 있고 힘이 세고 강하고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부르할 신앙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에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부활신앙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의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감수성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수성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의지 너머에 계신 그분의 능력만을 붙잡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참된 신앙, 이 참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체험적인 모든 여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약점이라도 강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 울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들렸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찬양 그리스도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포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